마태복음 71번째 시간이고요. 어디에 안식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본 11장 마지막 부분 25절에요. 마태는 그때 그 카이로스에라고 시작을 하면서 주님의 그 특별한 말씀을 기록했었습니다. 주께서는 그 전까지 이 복음을 듣고도 반응이 없고 회개치 못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셨었죠? 11장 기억나시죠? 근데 이 특별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는 그들과 다르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는 사실 주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아버지께 이 모든 권능을 받으신 성자임을 밝히시는데요. 그 권능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계시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계시 받은 자들만이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는 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분명히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그것은 정확히 주께서 정하신 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11장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마지막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선택한 자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포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주권 아래 있고 그렇게 선택하신 대로 구원 얻는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단지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만 아는 것일 뿐이지 그 사실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구원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각자를 구원하실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사실 앞에 서서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직접적으로 생각해야 될 사실,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회개치 않는 자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그 사실과 또한 책망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이죠.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이렇게 너무나도 명쾌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늘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하는 것은요. 주께서 택하신 자들만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자꾸 우리 시야로 끌어내려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하신 것이니까 나는 할수 있는 게 없고 설령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상관없다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오해한 나머지 점점 삶으로는 게으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분명히 주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음을 말씀해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승자들에게 오라 하셨고, 분명히 회개하라고 하셨죠.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쉼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11장 마지막에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다라는 그 말씀과 그런 주님께 와서 쉼을 얻으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1절인데요. 여기 1절은 그때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에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11장에서 주님이 특별하게 계시를 주셨을 때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라고 해서 딱 그 시간에 딱 그 시간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카이로스에 그 특별한 시간에 라는 그런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 11장 마지막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그때로 시작을 하면서 무언가 아주 특별한 중요한 계시를 그 진리를 주께서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여기까지로는 아직 이 그때라는 것이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죠. 자, 계속 이어서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요, 주님의 제자들이 이 밀 이삭 따먹은 것을 보고 주님께 어떻게 보면 고자질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놓고 예수님께서 실언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걸고 넘어뜨리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제자들이 한 이 일이요 어떤 문제가 있는 행동인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남의 밭에서 이삭을 따먹은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죄일까요? 신명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신명기 말씀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예, 이 말씀대로요. 배고픈 사람, 시장한 사람이 자기가 먹기 위해 손으로 이삭을 따는 정도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예, 이걸로는 제자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예, 안식일에 이삭을 따 먹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제자들이 따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나온 대로 그냥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는 과연 뭐가 일하는 건지, 뭐가 일하지 않는 것인지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뭐 어느 정도 이상 걷는 것도 안 되고 씨 뿌리고 밭 갈고 수확하고 등등 자신의 직업적인 일을 해도 안 된다라고 정했죠. 뭐 아주 많은데요. 뭐 심지어는 불 피우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이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이것을 지켜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은 것을 보고 바로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건 뭐 피해갈 수 없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요, 이 사무엘 상에 나오는데요. 먼저 그 본문을 좀 직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예, 다윗이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의 도피 중에 노베에 갔는데요.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다윗에게 성소에서 쓰는 진설병을 줍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진설병은요, 우리 성막 공부할 때 봤죠? 이 진설병은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죠. 그런데 그런 떡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면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것이 오히려 제사장에 의해서 용인이 되었고요. 사무엘상 전체 맥락을 보면 이게 전혀 죄로 여겨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죄로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멜렉이 율법의 행위보다는 그 정신을 더 생각해서 굶주린 자를 먹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에 그런 식으로 예외를 두는 것은요, 전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을 그 당시에요.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성막은 뭐가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무료 급식소 같이 됐겠죠. 단지 그런 이유는 아닌 겁니다. 읽은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일단 아히멜렉이 다윗이 온 것을 보면서 떨며 영접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꼭 다윗이 두려워서라고는 아니더라도 무척이나 긴장했던 상태였고 그 만남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죠.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달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이, 가장 민감해야 할 제사장이 무리해서 스스로 거룩한 떡까지 내어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제사장에게 나의 부하들이 너무 굶주려서 막 힘들다라고 막 강하게 요구했던 것도 아니었음에도 제사장이 주도적으로 진설병까지 내어줬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무엇에서,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왔기 때문에 특별히 일어난 일인 것이죠? 바로 다윗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왔기 때문에 아이멜렉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해 굶주린 다윗의 부하들은 그로 인해 거저 혜택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건요, 다윗이 잘못 명령을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한 게 아니고요, 제사장 아이멜렉이 오히려 다윗을 이례적으로 대접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의 부하들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보면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주님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경험한 일을 인용해서 대답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요, 주님께 한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안식일과는 상관없는 대답을 주셨죠. 안식일과 관련 없는 사건인 다윗 때문에 그의 부하들이 진설병까지 먹게 된 그 사건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제사장 아이멜렉은 본래는 불가능한 것, 거룩한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지금 무슨 이유로 했다라고 했습니까? 오직 그 이유는 그 대상이 다윗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이 대답하신 이 말씀은요,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은 것이 안식일을 과연 어긴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은 직접적인 이 안식일에 대한 대답으로 해주신 게 아니고요, 다윗의 부하들이 본래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를 너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대답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때문에 진설병을 먹었으나 괜찮았던 것과 동일하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주님 때문에 이삭을 따먹었으나 괜찮은 것이다 라는 이러한 병행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병행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본래 구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까? 다윗은 전형적인 주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주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요, 아히멜렉이 그런 특별한 대우를 했던 것이고요, 그 사건이 성경에 나와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주님의 모형인 다윗을 통해서 이 밑그림처럼 그려졌던 것이요. 이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제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모형인 다윗 때문에 모형과 함께한 사람들이 수혜를 입었듯이 실체이신 예수님 때문에 실체와 함께한 사람들이 율법주의와는 다른 이 새 시대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이번에 이어지는 5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번에도 이어서 예외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도요, 예외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더라도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거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당연히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다윗 이야기에 덧붙이심으로 하시고자 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다윗과는 또 다른 모형을 하나 더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다윗 때문에 다윗 안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진설병을 먹었어도 율법에 정죄받지 않았던 것 같이 동일하게 성전 때문에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했어도 율법에 정죄받지 않았던 것 같이 실체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먹었어도 율법에 정죄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모형이었던 다윗, 주님의 모형이었던 성전 안에서 허락되었던 것이라면 실체이신 주님 안에서는 당연히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바로 이런 맥락으로, 예, 바로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다음 절을 읽으면 아주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이제는 다윗과 성전이 모형적으로 그려내던 그 수준을 넘어서 성전보다 큰 이, 성전이 가리키던 그 실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윗과 성전 이야기를 하신 것은 모형이었던 것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게 하시려는 그러한 의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저 안식일을 율법 지킴의 그 표피적인 내용만 가지고 공격을 할 때 주님은 구약 역사 전체를 꿰는 그 모형론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피상적인 질문을 하는 그들의 그 근본적인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함을 이를 통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모형들로 설명을 해주시고 내가 그 실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그들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요, 구체적인 그 세목을 만들어서 지켰다라고 했죠. 그들은 늘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자마자 그런 반발 섞인 질문을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요, 지금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요, 그 정신, 그 마음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표피적인 것만 지키고 마음은 전혀 그 본질과 거리가 멀다면요, 그래도 뭐 어쨌든 율법 지킨 거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역겨워하신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7절은요, 호세아서를 인용하신 것인데요. 지금 구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주께서는 모형적으로 예표되었던 다윗과 성전의 의미를 짚어주시고요. 자신이 그 실체이심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를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의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그저 그냥 드러난 것만 문자적으로 열심히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질을 알고 지키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전보다 큰 이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여기에요. 한글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8절은요. 사실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주께서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항의를 할 때에 구약의 큰 그림, 다윗과 성전이 주님을 예표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세목에 정죄당하지 않음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 모든 내용을 받아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을 받아서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권위를 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한 것이죠. 주인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님은 또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인자. 이것은 제가 언젠가 한 적이 있었는데 다니엘서에 예표된 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요. 11장에서 지금 우리 11장 마지막에 봤던 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그에 이어서 주께서는 지금 성전보다 크신 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여기서는 자신이 그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그 인자, 그 메시아이신데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11장, 12장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마태는 그때에 그 카이로스에 라는 표현으로 강조해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11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살펴본 이 본문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냐면 그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주님께로 온 자들 그들이 누리는 그 쉼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쉼, 그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쉼, 이 안식에 대해서요 우리가 가장 근원까지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제정하신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모든 피조물이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완성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래 죄가 들어왔고요. 피조물은 더 이상 창조 시의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다시 분명히 제정을 해주신 것이고요. 그 제정된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일로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부적인 율법의 세목들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특히 안식과 관련해서 이 중요한 율법은요.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었죠. 자, 근데 이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구약성경 공부할 때 많이 얘기했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더 이상 하늘의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 얻을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령하신 그 제사의 순종함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안식을 누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정해주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되면 그 하늘의 안식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을 향한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그 안식일의 그 근본적인 정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를 못하고요. 그저 자신들이 더 복잡하게 지정해 놓은 그 세목에만 묶여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도 전혀 인식을 못 누리고 안식을 못 누리고 남들도 더 신랄하게 정지를 함으로 안식을 못 누리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신들의 이 왜곡된 신학에 의해서 언제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진짜 안식은 그렇게 무거운 짐에 눌려서 나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남도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은 그런 무거운 짐을 겹겹이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보다 크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안식이고 안식일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안식을 찾으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규정한 그 율법 세목을 지키는 것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어디서 안식을 찾으려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장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겠죠? 돈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예측 못할 시기에는요, 이 내 통장 잔고가 두둑한 것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 뭐 자식의 성공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다른 소중한 가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를 향해서만 달려가죠. 이런 생각이 그들 자식에게 이어지게 되면요, 남을 밟고서라도 높아져야 한다라는 그 자신의 그 철학을 주입을 시키면서 아이를 점점 괴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요, 그것을 최우선에 둔 채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사실 평생을 목에 사슬을 차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돈이나 성공에 안식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것을 자극해서 교회 다니게 하는 기복주의자들이 있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전히 뭐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사는 우리 모습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곤 하죠. 그러나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세상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잘못된 목적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늘의 안식을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게 이것이라고 내 스스로 정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나에게는 안식이 있고 나에게는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면, 성경 많이 보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 많이 봐야 합니다. 그거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를 내가 많이 하면, 성경을 많이 보면 그에 반응해서 나에게는 안식이 올 것이고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결국 내가 기준을 정한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 복을 주셔야만 하는 분밖에는 되질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교묘한 기복주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내가 정한 기준으로 뭔가를 내가 해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만의 율법을 또 다시 만드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대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죄인들이 다시 맛보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다시 제정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안식은요, 그 하늘의 안식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안식이지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내가 이것을 잘 해내면 받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고안해낸 그런 방법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로 정하신 그 방법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주님께로 가는 것은요 스스로 좋은 방법을 고안해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히브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아멘. 그 방법은요,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 많이 보면, 기도 많이 하면 나에게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겠지라고 믿는, 그것을 믿는 막연한 믿음입니까? 자신이 정한 기준을 잘 해내면 복 주시겠지라고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그런 다짐은 분명히 좋은 것이고 우리가 다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행위가 효과 있을 것을 믿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믿음 뭡니까? 그 믿음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에 붙어있던 다윗의 부하들처럼, 그리고 성전에 붙어있던 제사장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붙어서만, 그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인 그것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로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아주 쉽게 고백을 하면서도요, 실제로는 그 믿음을 내 감정적인 확신, 내 뜨거운 마음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뜨거울 때는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뜨겁지 않으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렇게 나에게서 확신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확신을 찾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늘 조변석게 하는 그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아니고 반석이신 예수님, 이미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절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지만 그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 감정과 의지가 아니고 그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 중에요, 여러분은 어디서 안식을 찾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 안에 숨으시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숨으셔서 정말 참된 믿음으로 하늘의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와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나아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성취하심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미 하늘의 부활을 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 정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늘 변하는 나의 마음, 늘 변하는 나의 의지, 늘 변하는 나의 행동이 아니라 반석이시며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보화를 이 땅에서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주일날 같이 예배할 때에 그 참된 안식일의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 다해 감사하는 저희 코너스톤 교회가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